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영혼의 기쁨, 평안, 이것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은 기쁨이 있고, 교회에 오면은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깃들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승리의 확신이 있고, 담대한, 참 은혜가 또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처음 느꼈던 그 감격, 또 그 사랑, 그 평안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첫째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많이 발생할 때, 그럴 때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나가는 과정으로 겪게 되는데, 오늘은 교회 안팎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 말씀에서 찾고 교회 생활에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의 존재 목적과 동력의 영광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져서 아멘이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나가며 묵상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 특별한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와 설명과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중에,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 역사서거든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 그리고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그 중에 교회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선교의 역사도 있지만은요.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 내부 안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명예욕, 시기심 때문에 밭을 팔아다가 얼마를 감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부가 큰 화를 당하게 된 거죠. 그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처럼 이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사도들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이제 음성을 주셔서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큰 엄청난 박해가 따랐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협박하면서 예수 그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교회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 외부의 문제가 또 막 그냥 연이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과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그냥 차단시키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딱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 큰 위기가 있는 가운데에 뜻밖의 교회 밖에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5장 34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딱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뜻밖의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교사고 랍비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회 중에 일어나서 붙잡혀온 사도들을 밖에 좀 나가세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 두 학파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파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에 속한 랍비인데 이 율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풀었습니다. 샴마이는 학파는 율법을 아주 과격하게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사람 잡아다 손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과격했는데 이 가말리엘은 율법에 대하여 유연함을 보이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 사도들 향하여 이 사람들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근데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 일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드다나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도들은 매만 맞았습니다. 채찍질만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풀려나자 사도들은 능력을 받는 것, 이걸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욱더 계속해서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는데, 예. 1절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됐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분배 문제 때문에 차별 문제 때문에 큰 문제 시험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 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는 다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란 배경과 문화, 언어가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사용했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 지역에서 자랐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이민교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가 익숙한 한인 1세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가 편한 한인 2세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교회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가 된 것입니다. 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좀 더 주었든지 잘해줬든지 이렇게 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좀 무시했든지 아니면은 차별했든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이제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밖에서 큰 환난과 위기와 시련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또 극복해주면은 교회 안에 또 보면은 들어오면요 평안하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 시련, 내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교회 안의 문제는 또 교회 밖의 문제든지 결코 나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체계가 서서히 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은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단치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해야 됩니까? 왜 서로 존중하고 균등하게 서로 나누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우선순위 일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차선의 부수적인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역을 한번 분담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2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열두 사도들의 이러한 제안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안에 과부의 그 공평한 구제 방안과 그리고 서로의 만족과 화목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사람들을 접대하는 이 일들, 이것을 사도들이 감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복음화를 하는 것, 이것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마음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이제 밝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의 존재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잔치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그 사명, 이 존재 목적,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재미있고 좋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만의 썬뿌리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교만한 마음과 서로 대적하는 태도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행사를 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면서 아름답고 기뻐하는 것이 많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교만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만함이 생기는 것은요, 서로 대적하는 태도가 또 이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CRC 교단의 개혁신학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저서 교회학에서 그 제4권의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한번 그대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의 모든 섬김은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는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섬기며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고백하며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향해 고백해야 한다. 헤르만 바빙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아멘이죠.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니까 말씀 자체가 교회의 영혼이에요. 교회의 영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섬김은 말씀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말씀에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보는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아시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내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요, 말씀이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나중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을 실컷 하고 난 뒤에 시험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하면 내 인간적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은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들은 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일곱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직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교회가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 됐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자녀의 사업에, 가정에 그 현상을 점검해야 됩니까? No,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에 뭘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종종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은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왠지 공허해, 불안해, 아무 일도 없는데 두려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 피곤해, 그리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면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세상의 뉴스, 유튜브 막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요, 내가 즉시 시간을 정하고 말씀 아론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다른 거 접어놓고 말씀 아론으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처음엔 집중이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마음 결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내가 딱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내가 집중하겠다 생각할 때에 말씀을 여는 순간에 말씀이 내 영혼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의 힘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혼란했던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겁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있으면은 놀라운 역사, 7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이 구절은 좀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왕성하다라는 단어는 아옥사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을 한번 보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여기 무성하여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아옥사노예요.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말씀이 아름답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딱 세 군데 써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12장과 19장에 나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였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에 살아있으면은요, 믿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름답게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을 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교회가 평안해져요. 교회가 기쁨이 있어요. 교회가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특별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함께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작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민거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됨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여섯 분에 걸쳐서 수요일 예배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다 참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요, 사도들이 과부의 구제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우리는 말씀 사역,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제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기도가 채워지는 교회는 부흥하고 평안하고 교인들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문제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기도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생동감이 있게 되고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복음의 증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우냐?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주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으면은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유, 요즘 내가 왜 이리 바쁘지? 이렇게 느끼거나 말하면은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점점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순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상하게 공허하게 바쁘고 분주해요, 그냥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 가지 핑계와 장애물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기도가 어떤 때는 졸졸졸 잘잘하게 막 쫙 나오잖아요, 그냥요. 근데 기도하려는데 입이 열리는데 그냥 하나님 했다가 아버지 했다가 주님 했다가 막 그냥 계속 그 말만 나오지 다른 이야기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신뢰,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유지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닮아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내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절대로 노력해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합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통로인데요. 여러분, 돈을 저축하기보다 기도를 저축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교회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그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약 20명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도 있지만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이분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정말 그 기도 시간에 제가 은혜를 받고요,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를 받고요, 서로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줄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매주 목요일 날로요, 시카고에 있는 또 사모님 몇몇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또 따로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을 뿐 아니라 교회의 시험거리를 막 그냥 불러넣어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기도의 파수꾼들이 새벽에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어떤 문제들처럼 넘어가고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여러분, 자, 4장 이 5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맡긴 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주변의 상황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시카고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주변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초대교회도 다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힘든지.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어려웠습니다. 왜냐?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코너에 썼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 줄 압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불편한 것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있게 되고요, 기도하면 든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욕구를 가진 타락한 이 본성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의지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완고한 자아를,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끊어낸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 저는요, 덮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전체를 주님 앞에 열어놓고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죄의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경험하면 이제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은 교회생활을 행복하려면은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와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목사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돕는 것이 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맡아서 하는 것은 동력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한 일을 맡겼는데요. 사역 분담을 한 것이죠. 최초의 조직이 갖춰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은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옵니다. 광야교회에 이미 실현된 것인데,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모세가 하루 종일 뭐 했느냐 하면은,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서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칩니다. 결국은 그럼 백성들이 손해봅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세워서 그 일 분담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는요, 그 사역자들을 세운 조건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셋째는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뽑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광야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분담했는데 이 초대교회도 사역자들과 동역할 리더들을 세우게 됐는데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5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예, 3절 5절 예, 제가 읽어드릴까요? 3절 5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5절요. 5절 또 한번 보면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일곱 사람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격은 정해져 있지만은 사도들이 이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택했습니다. 근데 일곱 사람 모두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사도들은 다 지금 히브리파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자들은 다 헬라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교회가 처음으로 사역 분담을 위해서 이 조직 제도가 이제 갖춰졌습니다. 건강한 다양한 이 교회의 다이나믹이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폐쇄성이 아니고 건강한 열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잠시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교회 오니까 우리 그 교회 앞 입구에 화단에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두 분 자매님이 제가 아직까지 직분도 모르고 이러니까요. 예, 권사님 이제 집사님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화분에 이 풀을 메고 이렇게 또 꽃을 이렇게 가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예, 이 교회의 일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그 기쁨 이걸 보면서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분,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가구나. 할렐루야, 가족이 되어가구나. 함께 동력의 영광을 누릴 가족이 되어가구나.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적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요 또 서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할 때에 자원해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때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동질 집단의 원리라는 그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동질 집단이 모일 때 교회는 빠르게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된다. 처음에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다. 기득권이 생긴다. 배타성이 짙어진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형성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요, 특징이 특별한 사역 부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서 조직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는 이 각 사람이 원하는 거 딱 정해놓고 그걸 우리가 사인해서 1년 동안 해보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목장을 이제 이루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서로 섬기고 이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예배 청교 마치고 난 뒤에 좀 이제 만나야 되는데요. 제가 많이 기도하고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름도 알고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사도 공유하고 또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하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안팎으로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역이 분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행복해집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구제 문제의 차별, 이 분배에 대한 이 차별이었습니다.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사역 분담을 해서 집사들을 뽑아서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세웠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임직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일곱 집사들은 이제 교회 내부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역의 동력을 이제 동력의 영광을 누렸는데 그 중에 스데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다음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사역자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섬김과 봉사, 구제 이런 것만을 또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막 선교가 최고입니다 하고 막 그냥 교인들이야 막 따라오든지 만들든지 나는 막 선교가 최고입니다 하는 사람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의 화평과 교회 안의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냐면요, 일회성 이 구호에 불과하고요,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전도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 사역을 나누어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평안이 유지되어질 때에, 기쁨이 충만해질 때에, 영적 에너지가 막 생성되어질 때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중 하나만을 조금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이 초점, 아주 결론은 뭐냐면은 교회 존재 목적을 알기 때문에 사역이 분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장목사에게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역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기에 사인하고요, 내가 이것만 한다.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창문만 닦는 사람은 1년에는 창문만 닦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예. 화단 갖고 온 사람은 1년 내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잔디 깎는 사람은 1년 내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본당 청소하는 사람. 어떤 분도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 왔다가 교회 나가신 분이 그런 이야기. 예본교회 가니까 일을 많이 시키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 떠났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설교를 듣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원해서 할 때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통적인 어떤 인식과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역을 분담해서 여러분이 맡아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능력과 그 다음에 평안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이 분담되어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은 사역을 맡아서 동력의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